여러분, 우리가 의학적 진단을 떠올리면요. 뭔가 되게 기계처럼 딱 떨어지는 정밀함을 기대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약간 팔이 부러지면 엑스레이 필름 위에 그 하얀 뼈가 어긋난 게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럼 의사 선생님은 그걸 가리키면서 아주 건조하게, 부러졌네요. 이렇게 말하죠.
완전 흑백이 분명한 세계인 거죠. 부러졌거나 아니면 안 부러졌거나.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명확함이 우리한테 엄청난 위안을 주거든요. 우리는 막 눈에 보이고 수치화할 수 있고 또 통제할 수 있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요.
아, 완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이나 고난의 이유, 그 영적인 변화라는 세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이 엑스레이 기계는 완전히 고장나 버립니다.
그냥 먹통이 되죠.
네, 우리가 마주하는 풍경이 그야말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탐구해 볼 자료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로마서 8장 강의 자료인데요.
아, 정말 대단한 통찰이 담긴 자료죠.
맞습니다. 이 고대 텍스트가 단순히 옛날 종교 문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안개 속 같은 내면을 어떻게 재설정할 수 있는지 아주 도발적인 해답을 주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지성과 직관의 균형을 맞추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불안이나 고난을 대하는 우리 삶의 운영체제 전체를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 파헤쳐 보는 겁니다.
일단 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을 때 현대인들이 제일 껄끄럽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제시하는 그 아주 완고한 이분법이거든요.
아, 육신이냐, 영이냐, 뭐 그런 거요?
네네. 7장에서는 막 자기 힘으로 완벽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율법 아래의 삶을 이야기하고 8장에서는 영의 생각을 극명하게 대조하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바울이 쓴이 생각 혹은 마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포네마의 본질을 이해하는 겁니다.
포네마요? 이게 그냥 똑똑하다, 뇌 기능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죠. 단순한 이성적 계산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아주 근본적인 지향점이나 감정적 반응 체계, 그러니까 세상을 해석하는 사고방식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 사고방식. 여기서 그 키너 박사님이 자기 무신론자 시절 얘기 꺼낸 게 진짜 절묘했거든요.
네, 그 회심이라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분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철저하게 자기 지성, 그러니까 막 차가운 논리만 우상처럼 숭배하셨대요.
아주 이성주의자셨죠?
네. 그러다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회심을 했는데 약간 과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반대의 극단으로 달려가 버리신 거예요.
성경을 머리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요?
네네. 그저 영적인 직관으로만 깨달으면 된다면서 이성을 아예 내다버리신 거죠.
하하하. 인간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때 진짜 흔하게 겪는 인지적 오류거든요. 기존 시스템을 다 부정해야만 새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믿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느 날막 성경을 펴놓고 나는 절대 이걸 논리로 분석하지 않겠어. 이러고 억지를 부리고 계셨대요.
상성이 가네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박사님 머릿속에 이해라는 단어랑 관련된 성경 구절 10개를 거의 동시에 막 번쩍 하고 스쳐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와, 일종의 영적인 충격요법이네요.
그쵸. 그 강렬한 경험을 하고 나서야 아, 하나님은 내가 지성이라는 도구를 포기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 도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쓰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지적 영역인 지성과 정의적 영역인 영적 직관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로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준 사건인 거죠.
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신비로운 감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논리적 회로에도 개입해서 세계를 해석하는 틀 전체를 새롭게 형성하는 거예요.
이걸 좀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요. 스마트폰에 그냥 새로운 명상 앱 하나 띡 까는 수준이 아니네요.
아, 앱 설치 정도가 아니죠.
스마트폰 껍데기,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운영체제, OS 자체를 싹다 밀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OS를 까는 거군요.
기가 막힌 비유네요. 완벽히 새로운 OS죠.
근데 이 비유를 끝까지 밀고 가다 보면 약간 묘한 질문이 생기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신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종종 썼죠.
그럼 우리 OS가 하나님의 영으로 업데이트돼서 세상을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일종의 작은 신, 미니신이 된다는 뜻인가요?
아, 그 지점이 바울 신학이랑 고대 스토아 철학이나 신비주의 종교를 가르는 아주 치명적인 경계선입니다.
오, 선을 딱 긋는군요.
네네. 바울은 우리가 신의 본질이랑 융합돼서 신이 된다는 식의 범신론에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그 사랑의 동기를 우리 수준에서 공유하고, 쉽게 말해 동기화, 싱크를 맞춘다는 뜻입니다.
아, 싱크를 맞춘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완벽한 신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슬픔과 분노라는 마음을 받아서 대언했던 것처럼 말이죠.
와, 동기화라는 말이 진짜 확 와닿네요.
그럼 운영체제가 바뀌었으니까 이 기기가 세상의 정보를 처리하고 진리를 평가하는 방식, 그러니까 인식론 자체도 완전히 달라져야 앞뒤가 맞잖아요.
당연한 수순이죠. 이 인식론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봐야 하거든요.
고대 로마 사회의 말씀이시죠?
네. 당시 사회는 화려한 말빨, 그러니까 수사학과 웅변술이 최고의 가치로 추앙받던 세상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세속적인 평가 기준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끌고 온 겁니다.
아, 세상의 OS를 교회에 설치해버렸네요.
맞아요. 그래서 바울의 스피치가 더 훌륭하냐, 아볼로의 논리가 더 세련됐냐, 이러면서 영적 지도자들 등급을 매기고 파벌을 나눈 거예요.
진짜 쓸데없는 짓을.
세상의 지혜라는 잣대로 하나님의 십자가 진리를 평가하려고 했던 엄청난 인식론적 오류였죠.
여기서 그 키너 박사님이 학자로서 겪은 개인 에피소드가 진짜 너무 웃겼어요.
아, 그 아내분과의 일화요?
네. 이분이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철저한 학자다 보니까 평소에도 모든 걸 교차 검증하고 증거를 따지는 비판적 인식론에 완전 절여져 있으셨던 거예요.
직업병이죠, 직업병.
근데 어느 날 서재에서 나와서 아내분이랑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아내분이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박사님이 무심코 당신이 방금 한 주장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대보시오, 이렇게 요구하셨대요.
하, 학문적 자아, 일상적 자아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가정의 평화가 깨질 뻔한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죠.
진짜 큰일 날 뻔하셨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으셨더라고요.
어떤 거였죠?
아내는 적대적인 증인이 아니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과학적 증거를 대라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엄청나게 비합리적인 인식론이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18세기 철학자 데이비드 휴의 딜레마이기도 했어요. 휴는 감각적 경험이나 실험으로 증명된 것만 진리라고 믿는 아주 극단적인 경험주의 인식론을 주장했거든요.
엑스레이에 찍히는 것만 믿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 세계, 그러니까 역사나 법학, 저널리즘 같은 분야에서는 과거 사건을 실험실 플라스크 안에 놓고 다시 돌릴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타임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의 증언 자체가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증거가 됩니다. 흉조차도 자기 철학서재 밖을 나와서 가족이랑 밥 먹을 때는 그 엄격한 인식론을 버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그건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비판적인 잣대를 내려놓고 그냥 증거 없이 누군가의 증언을 무조건 믿어라. 이거 솔직히 요즘 세상에선 사이비 종교나 음모론에 빠지기 딱 좋은 태도 아닌가요?
오, 아주 예리한 반론입니다. 청취자분들도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쵸, 약간 방어 기제가 발동하거든요.
근데 바울이나 키러 박사가 말하는 건 맹신을 위해서 합리적인 검증 자체를 쓰레기통에 내다버리란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학문이나 삶의 영역마다 그에 맞는 적절한 검증 프레임워크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 잣대가 다르다.
네. 만약 우리가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목격자 증언이 타당하다는 걸 이미 이성적으로 확인했다면요.
네네.
그 이후에는 그 증언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게 진전한 의미의 합리적 인식론이라는 거죠. 바울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한 건 논리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대상을 정확히 잴 수 있는 맞는 잣대를 꺼내들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엑스레이 기계로 찍어야 될 걸 굳이 MRI 기계에 넣고 돌리면서 왜 안 보여?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군요.
네, 완벽한 비유네요.
그럼 진리를 평가하는 잣대가 이렇게 달라졌다면 필연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두 개로 무자르듯 나누잖아요.
중간이 없죠.
네, 이 극단적인 분류가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되게 폭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넌 육신, 넌 영 이렇게요.
텍스트를 요즘의 개인주의적 심리학 관점으로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대 수사학의 이념적 모델, 그러니까 아이디얼 타입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념적 모델이요?
네, 예를 들어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람을 완벽한 현자와 어리석은 자, 딱 두 부류로 나눴어요.
거기도 극단적이네요.
근데 당대 철학자들한테 가서 당신은 저 완벽한 현자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들은 아주 주저없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현자가 되기 위해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자기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군요.
사회문서에 기록을 남긴 쿰란 공동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을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엄격하게 나눴지만 막상 자기들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고백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영에 속한 자라는 게 내 삶에 단 1%의 오차도 없이 매일 성령 충만한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저는 이걸 나침반 바늘에 좀 빗대어 보고 싶어요. 나침반 바늘이 딱 북쪽, 그러니까 영을 가리키고 있어서 내가 그 방향으로 걷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네네.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진흙탕에 구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나침반이 가리키는 근본적인 목적지 자체가 남쪽, 즉 육신으로 바뀌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향은 그대로 북쪽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나침반이 반응하는 거대한 자장이 어느 쪽을 향해 세팅되어 있느냐, 그 근본적인 방향성을 묻는 거였군요.
진짜 그 나침반 비유가 로마서 8장의 딜레마를 정확히 찌르네요. 우리는 여전히 과거 상처나 습관 때문에 계속 넘어집니다. 하지만 나침반의 자장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면 그 방향성의 결과로 주어지는 가장 확실한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바로 평안입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목표로 삼았지만 그들 방식은 철저하게 자기 의지와 이성으로 불안을 꾹꾹 눌러 통제하는 거였거든요.
아, 내 힘으로 불안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여기서 또 키너 박사님의 일화가 진짜 생생하게 증명해 주잖아요.
그 말라리아 약 부작용 사건 말씀이시죠?
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선교하시고 말라리아 예방약을 드셨는데 그 부작용으로 생전 처음 극심한 공황 발작을 겪으셨대요.
패닉 어택이 온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특기인 그 논리와 이성으로 공황 상태를 통제하려고 막 애를 쓰셨는데 오히려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다시 불안해하는 완전 악순환의 늪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불안의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겪으신 거예요. 우리 뇌는 불안을 막 스스로 통제하려고 이성적 논리를 과하게 가동할수록 뇌의 편도체가 그 상황을 오해합니다.
오해를 한다고요?
네. 지금 당장 내 힘으로 통제해야만 하는 엄청나게 심각한 위기 상황이구나. 이렇게 잘못 읽어버려요.
헐.
그래서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고 더 큰 공황으로 몰아넣는 폐쇄적인 피드백 루프가 생겨버리는 거죠.
와, 무섭네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영의 생각이 주는 평안은 이 신경학적 루프를 어떻게 끊어나는 건가요?
성경에 나오는 평안의 메커니즘은 내가 내 문제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걸 나보다 무한히 크고 선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
내 이성이라는 폐쇄회로 안에 갇혀있던 불안을 끄집어내서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의 거대한 닻에 딱 걸어버릴 때 비로소 그 파괴적인 루프가 멈추는 거죠.
내면의 통제권을 아예 넘겨주는 거군요. 그럼 그렇게 통제권을 넘겨받은 성령이 우리 삶을 실제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볼 차례인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할 때 이게 그냥 종교적 영감을 찌릿하고 받는 수준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건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모티프를 가져온 거니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물리적인 걸음과 방향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도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방향에 대한 겁니다.
이 실천적 인도를 보여주는 키너 박사님 에피소드가 또 기가 막힙니다.
아, 그 로레나 이야기요?
네, 박사님이 젊은 시절 수요일 밤에 설교 준비를 하고 계셨대요. 평소 같으면 막 머리로 논리를 짜내셨을 텐데 갑자기 성령께서 밖으로 나가라는 아주 귀 논리적이고 강렬한 이끌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성주의자한테는 쉽지 않은 순종이죠.
그쵸. 근데 그 직관에 순종해서 무작정 밤거리를 걷다가 모퉁이를 딱 돌았는데 기적처럼 자기 고등학교 동창을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그 동창 옆에 로레나라는 여성이 함께 있었죠.
맞아요. 그 로레나가 당시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길거리를 전전하고 마음을 완전히 닫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박사님이 며칠 전에 우연히 그분을 스쳐 지나가면서 극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와.
그리고 수많은 골목길을 지나서 정확히 그녀 앞에 서게 된 거죠. 결국 박사님 성품을 잘 아는 동창이 옆에서 보증을 서준 덕분에 누구 말도 안 됐던 로레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삶이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어요.
엑스레이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직관의 인도를 따랐을 때 벌어진 엄청난 일이죠.
진짜 대박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지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계산을 뛰어넘는 영적 직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을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자녀요?
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혁명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파더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니, 무한한 우주의 창조주를 그렇게 사적인 호칭으로 부른다는 게 고대인들한테는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겠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썼던 아람어가 바로 아바예요.
아바. 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투정 섞인 아빠라는 느낌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운 의미였습니다. 부모를 향한 무한한 존경심, 그리고 부모가 주는 절대적인 보호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담고 있었죠.
그냥 친근하기만 한 게 아니었군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느끼는 그 끔찍한 두려움을 완전히 끊어내고 우리를 합법적으로 입양된 자녀로서 우주의 주관자랑 가장 친밀하게 묶어버리는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쐐기를 박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아버지한테서 폭력이나 학대를 당했거나 아예 버림받아서 끔찍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가슴 아픈 현실이죠.
이분들한테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는 이미 심리적인 지뢰밭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하늘의 아빠, 아버지라는 개념은 오히려 좀 폭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요?
신학이 반드시 현실의 상처를 끌어안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고대 유대와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절대적인 보호의 방패 그 자체였어요.
보호의 방패요?
네.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의도한 건 바로 이 완벽하고 이타적인 보호자의 이미지입니다. 키너 박사님은 이 딜레마를 아주 따뜻하게 풀어내시는데요. 비록 우리가 결함투성인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내면에서 그 단어의 뜻이 흉측하게 왜곡됐을지라도요.
네.
완벽한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부성이란 폭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절대적 안전함이라는 걸 새롭게 재정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염된 단어가 영적인 관계 안에서 완전히 해독되고 치유되는 거죠.
와, 망가진 단어의 본래 뜻을 창조주가 직접 복원해 주신다는 말이 진짜 깊은 위로가 되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완벽한 자녀가 되었다면 고대 로마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주적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의 지위도 얻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풀기 어려운 역설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속을 약속받았는데 왜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는 뼈를 깎는 고난이 계속 동반되는 걸까요? 이거 좀 모순 아닌가요?
바울은 고난과 영광을 절대로 분리해서 팔지 않거든요. 성령은 미래에 주어질 완벽한 유업에 대한 보증금, 헬라어로 아라본의 역할을 합니다.
보증금이요?
네. 하나님의 미래에 완성하실 새 창조의 첫 할부금을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내면에 먼저 지급하신 거예요.
오, 할부금!
그런데 미래의 영광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물리적 세계는 여전히 부패와 죽음의 법칙 아래 있잖아요. 이 두 세계가 충돌하면서 필연적으로 극심한 고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세계관의 충돌이군요. 여기서 키너 박사님 본인도 사역이나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았던 끔찍한 2년간의 시련을 고백하셨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그때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자기를 미치지 않게 붙잡아준 유일한 밧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약속이었다고 해요. 이건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보증금을 영원 깊숙이 꽉 움켜쥐고 버텨낸 생존 기록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묵시문학이나 바울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단순한 멸망이나 파괴가 아니라 산고, 즉 해산의 고통이라고 불렀어요.
산고라.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이건 망가진 몸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재활치료의 고통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재활이 과거의 정상상태로 돌아가려는 고통이라면 산고는 본질적으로 생산적인 고통이잖아요. 죽음을 향해 쇠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잉태된 완전히 새로운 생명, 즉 미래의 부활과 새 창조를 밖으로 낳기 위해서 내 존재 자체가 팽창하고 찢어지며 겪어야 하는 진통인 거죠.
와, 아주 탁월한 통찰입니다. 바울은 이 거대한 산고의 과정 속에서 세 가지 형태의 깊은 탄식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세 가지요?
첫째는 부패에서 벗어나려는 피조물 전체의 탄식, 둘째는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내면의 탄식,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약간 방언 기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키너 박사님 본인도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이지만 신약학자로서 이 구절이 곧바로 방언을 뜻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쓴 단어는 언어적 형태나 음성적 구조를 아예 갖추지 못한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묵음의 간구를 뜻하거든요.
소리가 없는 기도군요.
반면에 방언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해서 언어적 형태를 띈 현상이니까요. 이 성령의 묵음의 탄식은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 속에서 차마 말도 잇지 못하고 뱉어냈던 그 깊은 신음 소리랑 맞닿아 있어요.
아,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처박혀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넋을 잃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깊은 묵음의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아버지께 완벽한 간구로 올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정말 깊고 치열했던 탐구의 여정을 이제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냥 고대 텍스트를 파고들었을 뿐인데 우리는 진리를 평가하는 인식론 자체를 새로 세우는 경험을 했어요.
제한된 인식론을 넘어 신뢰를 배웠죠?
네, 완벽주의의 강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나침반을 쥐게 되었고요. 또 내 힘으로 불안을 통제하려는 그 신경학적 루프를 끊고 아빠, 아버지라는 닷새의 나를 완전히 맡기는 법도 배웠습니다.
고통이 산고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맞습니다. 무의미해 보였던 고통이 새로운 세계를 잉태하는 산고라는 사실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논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흔들 새로운 관점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스스로 쟁취하고 너만의 유산을 만들라고 강박적으로 요구하잖아요. 우리는 그 작은 제국 세우느라 매일 불안에 떨며 에너지를 다 써버리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고대 로마의 입양과 상속 개념은 이 강박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건 내가 벽돌을 쌓아 내 성을 짓는 게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가 이미 완벽하게 구축해 놓은 그 거대한 영광의 유업 속으로 그저 걸어 들어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혹시 우리가 오늘날 이토록 불안하고 지쳐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저 거대한 우주적 상속을 외면한 채 고작 내 두 손으로 나만의 작은 모래성을 세우려다 헛된 산고를 앓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이 살면서 너무나 큰 절망에 빠져 어떤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그저 한숨만 나오는 완벽한 무력감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바로 그 찰나의 침묵과 한숨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영이 여러분을 대신해 완벽한 기도를 쏟아내고 계신 순간은 아닐까요?